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인들이 언급됩니다. 그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시도들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고민으로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술의 두 얼굴로 잡아보았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은 술에 대해서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인용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라 뭐라고 이렇게 타협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베레아 교인처럼 우리들은 상고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는 기록한 서신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에베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마치 진공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을 오늘날 그냥 인용하는 정도, 그래서 본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힘드시겠지만 학창시절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자신들을 바울과 에베소 공동체 사이로 밀어넣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에페소스라고 불리는 에베소는 아테네나 스파르타처럼 고대 도시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학창시절에 도시국가, 폴리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 폴리스 말고요. 도시국가 폴리스. 자, 이 시기는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시기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였지만 이 에베소에는 여전히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의 특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 역시 이 에베소라는 폴리스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고 경험했을 에베소, 그리고 그 에베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를 우리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신들은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도표를 보시면요, 영원전부터 물질이라는 것이 혼돈된 상태로 있었다가 그 혼돈된 상태로부터 파생된 것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가 분리가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거인족 티탄족이 나오고 올림푸스 신들이 파생되고 하는 이러한 신관을 이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도식에서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자, 물질로부터 신들이 파생되었다고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그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물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물음을 던졌던 사람들을 우리들은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들었던 내용,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외쳤던 철학자가 인류의 최초의 철학자였던 탈레스 였습니다. 그러면서 탈레스 이후의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러한 탈레스 이후에 만물의 근원을 논했던 철학자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데요, 이 밀레토스 지역과 바로 인접한 곳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에페소스,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폴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생계를 넘어선 형이상학적인 세계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와 관련된 그 신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중심이 됐던 주신을 잠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레니즘 세계의 주된 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우스입니다. 로마식으로 유피테르, 영어식으로 주피터죠. 자, 그런데 각각의 폴리스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에베소, 이런 각각의 폴리스들은 각각의 주요한 신, 주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스파르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파르타에서 주신으로 섬겼던 영웅이 헤라클레스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아테네에서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 여신, 로마식으로는 미네르바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다를 인접해했던,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고린도, 코린트 폴리스는 어떤 신을 주신으로 섬겼을까요? 포세이돈 신을 섬겼겠죠? 그렇다면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주신으로 채택되고 숭배받았던 것은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입니다.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보이시죠?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테네에서 헤라클레스를 주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바다가 일상인 코린트에서 아테나 여신을 주요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륙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포세이돈은 큰 의미가 없는 신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신관이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신들을 주신으로 삼고 신전을 세워서 그 신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나가는 이 형태가 바로 그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를 들여다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서 가장 풍요롭고 지적 수준이 높았던 그런 폴리스였습니다. 그 땅에 인류 최초의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현실의 배후는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의 신 아르테미스가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던 아르테미스 신이고요, 에베소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아르테미스 신은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젖가슴이 온몸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에 집착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에베소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의 대표적인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면 이제 아르테미스 이런 신상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기록들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순례를 와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 신상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돌아가는 풍습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풍요와 번영 그것을 기원하면서 염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관행이었는데요. 그 에베소를 한번 재구성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테네를 떠받치고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런데 고대 기록을 조사해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에베소를 내려다보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우사니아스 같은 그리스 학자에 따르면 그리고 폐허를 보면은 그 규모가 파르테논 신전보다 폭과 길이가 두 배씩 넓은 겁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신전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자, 오늘 신전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학창시절 때 흐릿하게 기억나기로 신전 기둥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뭐 이거 어렴풋이 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전의 화려한 외형은 그 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신전의 화려한 형태는 그 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제의를 올리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2만 4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들과 관련된 막대한 책들을 보관하던 켈수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책들은 아주 소수 권력자들에게만 점유되는 전유물이었는데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장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도서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에베소가 얼마나 부유하고 번영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이것 역시 사도행전을 17장을 읽어가보시면 책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을 소각했고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었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도시를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이 도시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보고 느꼈을 에베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구절을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더니. 자,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아까 제가 사도행전 17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봤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목격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종교 제의를 나타내는 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이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대지의 신이었던 데메테르를 숭배하기도 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디오니소스 축제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는 에베소에만 국한되는 신이었는데 그 도시에서는 그리스 전역에서 행해지는 데메테르 제의, 디오니소스 제의도 함께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들이 에베소 곳곳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행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목격했던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기원전 30년경인데요. 모든 여자들은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하면 바카스입니다. 디오니소스 여신도들처럼 남자들과 소년들은 사티로스나 판처럼 차려입고 행렬을 했다. 잘 보시면요, 그들은 안토니우스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디오니소스로 환호했다라는 것이 고대 기록입니다. 온 도시가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종교적인 제의를 지내는데 정복자였던 안토니우스가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디오니소스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적인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죠. 아르테미스가 누구인지 디오니소스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풍요를 주는 바로 그 사람이 아르테미스인 거고요,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면 바로 그 당사자가 디오니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 전역에서 데메테르 축제, 디오니소스 축제,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축제를 집전하기 위해서, 관장하기 위해서 그리스에서는 고위 공직자, 장관급의 고위 공무원을 파견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하죠. 자,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반대하는 것은 곧 시민들의 풍요와 행복을 반대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위협을 당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드리고 싶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신전은 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 로마 신들을 반대하는 것은 곧 시민들의 풍요와 번영과 행복을 반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열 수 있는 세 번째 단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두 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명한 헬레니즘 학자였던 월터 버커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종교 제의의 한 형태였는데 이것은 왜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외쳤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르테미스가 인간의 풍요와 번영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데메테르를 외쳤을까요? 그 데메테르가 인간의 번성과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불렀습니까? 그 신이 인간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데미오 두 시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제의를 하는데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신들 앞에 나아가서 종교적인 하나의 형태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환각 상태나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수단들이 종교 제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터 버커트 교수에 따르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최음이나 환각 같은 형태를 통해서 황홀경에 도달해서 그 신에게로 이르고요. 그리고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와 수단이 어떤 걸까요? 짐작하실 겁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환각 상태를 통해서 황홀경을 통해서 신과 합의라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그 소원과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 제의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디오니소스, 데메테르, 아르테미스, 바로 그 신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종교 제의에 사용되는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 속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축제나 제의와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행위, 이것은 덕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철학자들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 사회에서 사회적인 통념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술은 마시되 여러분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 기반해서 술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술의 문제는 덕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에티켓과 매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결연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리스 사람들, 에베소, 특히 에베소 시민들,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들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윤리적인 구속력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떠한 행위를 했건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신 앞에 나와서, 신전에 나와서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면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누구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누구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면 그 존재가 나에게 신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리스 철학자들의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이 혼돈한 속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그 속에서 신이 파생이 되었고, 그렇게 파생된 신들이 인간의 사회를 지배하고 주관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제를 바꾸죠. 그러면 그 물질은 무엇인가? 그 물질, 근본적인 물질. 그래서 그것은 물이다, 불이다, 원소다, 숫자다. 다양한 의견들이 철학사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 그 만물을 주관하는 것, 그것을 이치,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치라고 해서 고대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만물을 주관하는 것, 이 세상의 본질이 되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고 찾았던 그 로고스, 그것을 누가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공동체에 던지는 복음서가, 기록한 복음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 원어로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영원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그 물질이 혼돈하던 바로 그 시점,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시점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아시잖아요. 그 로고스가 있었는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든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이 어떤 것이든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감격이, 그러한 결연한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이 바로 그러한 어조로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영역에 속한, 즉 신들의 영역에 속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물질이 생기기도 전에, 바로 그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격적으로 지금 써내려가는 그 장면이 에베소서 1장 1절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신과 합일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로고스가 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서니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의 조각으로 지어져 간다. 제가 말을 풀어서 한 겁니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의 조각들로, 부품들로 지어져 간다. 그것이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신전은 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기둥이 있고 화려한 박공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웅장함을 통해서 그 신의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감춰줄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방식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는 크로노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하게 부여된 의미가 부여된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타임을 아끼라고 하지 않고 찬스, 오퍼튜니티를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에베소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뭐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를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유명한 구절 앞에 섰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에베소 폴리스 시민들은 술에 취했습니까? 그것이 현실을 보장해주는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술에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이 술 취함, 이 주는 바로 사도 바울의 진심 보이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방탕함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표가 되었을 때 거기서 방탕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생계가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될 때 거기서 우리의 죄가 시작될 것입니다. 명예와 행복이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이 될 때 이미 우리들은 거기에 굴복되어서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사람들과 달리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in, 어디 어디 안에를 쓴 것이 참 특이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은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명확하게 덕을 세우거나 사회적으로 뭐 덕을 끼치거나 교양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이 본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결연한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사 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신전은 신을 드러내는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리스 로마 신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풍요와 행복에 반대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앉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다는 그 결단은 바울이 경험했던 위협처럼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위협과 고통이 수반된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술잔을 권유하는 사회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생계가 달린 가족의 운명이 달린 절박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술을 거부한다는 것이 조직 문화의 위계 질서를 해치고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사여탈이 좌우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을 어려운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어조, 그 바울의 진심을 느끼는 순간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조가 무엇인지를 알죠? 내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고 증명해내는 과제를 저 역시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짊어지고 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능력해집니까? 이러한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어조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바울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바울의 의도를 전혀 살리지 못한 명백한 오역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있다. 지금 바울의 어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감옥의 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감옥은 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없고 위협이 되지도 못한다는 그 결연한 마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사여탈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술 문제, 그리고 세상이 굴복해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부품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생사여탈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담대하게 선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술이 주는 두 가지 얼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죽게 하듯이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술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사도 바울이 술에게만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행복과 이 번영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굴복하는 이 거짓, 음란, 탐욕, 불의, 위선, 부의 재분배에 대한 문제, 부정의 문제, 모든 것, 음욕, 음란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에도 우리들이 굴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정상적인 고난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비유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로역정은 17세기 영국 청교도 문학가 존 번연의 작품입니다.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그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요, 영국은 찰스 2세에게 권력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왕정복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왕정복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 그리고 신라권을 썼던 존 밀턴이 권력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존 번연이 당국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구형받습니다. 감옥에 12년 갇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고난, 모진 고난을 내립니까? 그 혹독한 감옥에서 그가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여러분들 스토리 대충 기억나실 겁니다.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그 어깨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17세기 영국 사회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 때 생기는 위협과 고난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200년이 지납니다. 19세기 미국 사회는 청교도가 지배하는 그 사회로 바뀝니다. 200년 전에 영국 사회는 박해받는 청교도였다면 19세기 미국 사회는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주류 사회였던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지고 있었을까요? 그 단서는 큰 바위 얼굴을 썼던 나타니엘 호손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홍글씨 큰 바위 얼굴을 썼던 작가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철로역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200년 전에 그 사람으로 봤서는 200년 전에 철로역정을 이제 패러디하면서 미국 사회를 풍자하기 시작하는데 19세기의 호손이 17세기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떠올리면서 썼던 작품이 천국행 열차라는 작품입니다. 천국행 열차는 고난을 회피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천국행 열차의 앞면도 철로역정처럼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한 순례를 하려고 기차에 올라타는 장면입니다. 호소는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기차역에는 많은 승객들이 이미 도착해서 기차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존 번연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존 번연이 이들을 보았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의 야유를 들으며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슬픔에 잠겨 터덜터덜 걸어가던 남루한 차림의 그 외로운 크리스찬 대신 이제는 부유하고 점잖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마치 소풍을 가듯이 즐거운 기분으로 순례를 하고 있었다. 순례자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 판검사들, 정치가, 재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들보다 낮은 하류계층의 사람들에게 종교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성들의 열차 칸에도 높은 사교계를 장식하기에 아주 적절한, 즉 사교계의 꽃이라고 할 만한 여인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종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지만 그들은 종교를 품위 있게 잠시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그날의 새로운 소식과 사업, 정치, 가벼운 오락에 관한 이야기를 화제 삼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날 새롭게 바뀐 순례의 모습이다. 번연 때처럼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는 대신 화물칸에 편안히 보관했다가 여행이 끝나면 천국에서 그 짐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200년 전에 주홍 글씨와 큰 바위 얼굴을 썼던 작가의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기를 소원합니다. 저 역시 현실에 발을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는 것이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오늘도 당당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그리고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굴복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결연하게 결단하게 해주시고 술 앞에, 성공 앞에, 음란 앞에, 죄 앞에, 탐욕 앞에 우리들이 결연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이 세상의 성공과